로마서 37번 메시지. 로마서 7장과 8장에 있는 법. 로마서 7장과 8장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은 법과 생명과 사망입니다. 과학자들조차도 생명과 사망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망이 매우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사망을 마지막 원수라고 말하고 계시록 20장 14절은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므로 분명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사망은 한면으로 사탄에 관련되고 다른 한면으로 음부에 관계되는데 그 둘이 다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실질적인 인격이고 음부는 분명한 장소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망 역시 구체적인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망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네 가지 법. 법의 문제는 심오합니다. 많은 성경 학도들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사용한 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곤혹스러워합니다. 이 단어는 먼저 하나님의 법, 즉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7장 23절에서 내 생각의 법을 말하고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영인 법을 말합니다. 법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7장과 8장에서 법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법, 생각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영의 법 등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또 하나의 법. 그러나 7장에는 여전히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구절에서 다뤄진 법을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생각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즉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생명의 영의 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법을 배우는 것은 수학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21절의 법은 생각의 법도 아니고 우리 지체들 안에 죄의 법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러한 법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악이 함께 있다는 하나의 법,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7장 21절의 법은 이 원리를 말합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악이 그와 함께 있다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악이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만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겸손해지려고 결심한다면 교만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화내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당신의 화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화내지 않기로 결심할 때마다 당신의 화는 즉시 함께합니다. 이것이 그러한 법입니다. 이 법에는 계명이 없고 오직 우리가 선을 행하려 할 때마다 악이 함께하는 원리만 있습니다.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인내하려고 결심할 때마다 실패한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인내하는 대신 우리는 화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겸손해지려고 결심할 때마다 우리는 교만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또는 주님을 부지런히 추구하기 전에 우리는 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나도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새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할수록 옛사람은 더욱더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배웠고 이 가르침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면 여길수록 나는 더욱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체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때에는 외관상으로 우리 모두가 옳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선을 행하기를 갈망했을 때에는 우리의 행동이 악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아내에게 화내거나 아내를 못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후 즉시로 그 형제는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나는 1925년부터 1933년까지 8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수년 동안 나는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잘 먹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진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조차도 그만두려고 생각했었고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매일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는 겸손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교만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나는 드러내어졌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 내 체험을 통해 나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악도 함께 한다는 법이 인간 존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법을 발견했을 때 나는 계속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만큼 어리석지 말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악이 함께하는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악이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르면 악이 즉시 와서 열렬히 역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 버튼을 누르기를 멈춘 것은 193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누르지 않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동안 그것을 눌러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버튼을 누를 만큼 바보는 아니지만 지금도 때때로 그것을 누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미 오늘 이 버튼을 눌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또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까지 부디 완전히 이 버튼을 누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다섯 번째 법을 보지 못하고 로마서 7장을 거듭거듭 읽었을 것입니다. 네 가지 법에 추가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역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누를 때마다 악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이며 오히려 화를 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또 버튼을 누르는 것이며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고 아내들을 사랑하거나 남편들을 복종하는 것 등을 행하도록 도와주시라고 주님께 자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 우리에게는 계시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악이 함께 있게 하는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새 인격과 새 법. 이제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선의 법과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두 나무, 즉 선과 악의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두 나무 안에서 우리는 선과 악과 생명을 봅니다. 선과 악과 생명에는 각각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즉 선의 법, 악의 법, 생명의 법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을 포함하는 삼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의 축소판입니다. 더 나아가 선의 법, 악의 법, 생명의 법이 모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주 안에는 오직 새 인격, 즉 신성한 인격이신 하나님, 악한 인격인 사탄, 인간적 인격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격들은 제각기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한 인격은 신성한 생명을, 인간적 인격은 사람의 생명을, 악한 인격은 악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그저 부모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 생명은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창조된 것이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된 후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타락 당시 악한 생명이 사람 몸 안으로 주입되었습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타락 안에서 사람은 잘못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어떤 것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독을 마신다면 그 아이는 잘못을 범한 뿐만 아니라 무언가 그 아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타락으로 인해 사탄의 악한 생명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왔고 지금 이 악한 생명이 우리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사이건 도둑이건 모든 사람은 선한 인간의 생명과 악한 사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하고도 악하며 친절하고도 마귀적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악한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악을 행하기 좋아하는 생명을 가진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실행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러한 것들을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명을 가진 악한 인격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누구에게나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사람이고 또 한 아버지는 사탄입니다. 어느 날 상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 뒤에 한 형제가 나에게 부탁하기를 우리가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면서 나는 그에게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므로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타락된 사람들에게는 각기 다른 생명을 가진 두 아버지, 즉 사람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 아버지와 사탄의 생명을 가진 사탄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역사는 창조와 타락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 거듭났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와 같이 거듭남이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인격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출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인격, 신성한 생명을 갖습니다. 첫 번째 인격인 사람의 인격은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 인격은 우리의 혼 안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대표됩니다. 이 인격의 생명은 주로 생각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인격인 사탄의 인격은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 번째 인격인 그 신성한 인격이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이 있습니다. 혼 안에는 사람의 인격이 있고 몸 안에는 사탄의 인격이 있으며 영 안에는 신성한 인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잡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믿는 이들의 두 본성, 즉 옛 본성과 새 본성을 갖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러한 이해가 충분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을 가진 새 인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 자아 모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새 인격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들이 조화를 이루거나 교제를 갖기란 불가능합니다. 모든 생명이 법을 가짐. 모든 종류의 생명이 법을 갖고 있습니다. 법이란 어떤 성향과 활동을 가진 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한 이 생명의 법은 우리로 호흡하게 합니다. 우리는 소화를 또 다른 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은 뒤에는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화는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의 법은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기능을 발휘합니다. 동물의 생명도 동일합니다. 새는 나르는 새의 생명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새는 날도록 배운 것이 아니라 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새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은 새를 새장 안에 둠으로써 이 법의 기능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당 새장 문이 열리면 그 새는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고양이는 결코 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고양이에게 벌을 주겠다고 위협하면서까지 아무리 날도록 명령하더라도 고양이는 나는 법을 가진 생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쥐 잡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쥐들을 잡습니다. 개들은 짖는 법을 가진 짖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짖습니다. 개에게 짖으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개는 그 생명이 짖는 성향과 활동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짖습니다. 동물의 생명에서 식물의 생명으로 주위를 돌리면서 우리는 생명마다 법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또 하나의 예로 과일나무를 들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종류의 과일나무와 다른 종류의 나무를 구분하는데 익숙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로서 나무를 분별하기는 쉽습니다. 물론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고 오렌지나무는 오렌지를 엽니다. 사과나무에게 오렌지를 열라 하고 오렌지나무에게 사과를 열라고 한다면 이 어떤 착각입니까? 누구도 이렇게 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오렌지나무는 오렌지를, 사과나무는 사과를 엽니다. 오렌지나무는 오렌지나무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는 오렌지를 여는 기능을 가진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네이션에게 벚꽃이 아닌 카네이션 꽃을 피우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꽃을 피우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카네이션에게 꽃을 피우라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또 카네이션이 말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게 꽃을 피우라고 가르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단지 나를 내버려 두고 자라게 해주세요. 결국 나는 꽃을 피울 거예요. 꽃 피는 것은 카네이션 생명의 법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예들은 모든 생명이 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 생명과 새 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새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선합니다. 이 선한 생명으로 해서 우리는 선의 법을 갖습니다. 이 법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연히 선을 행하기를 갈망하며 누구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태어났고 모든 아이들에게 선의 법을 가진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람은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악의 법을 가진 사탄의 생명도 갖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사탄의 생명으로 인해 아이들은 배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어쨌든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나는 자녀들에게 씻을 물을 가지고 놀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귀가했을 때 자녀들 중 하나가 그 물을 갖고 노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즉시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꾸짖거나 벌주는 대신 나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입니다. 꾸짖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가시덤불에게 가시를 내지 말라고 명할지라도 그것은 가시를 낼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덤불의 생명의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거짓말하는 법을 가진 사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도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 아이들은 단지 거짓말하는 이 법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읽는 방법은 배울 필요가 있지만 거짓말하는 방법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고양이들이 쥐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의 활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정반대의 것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에 두 생명, 즉 사람의 생명과 사탄의 생명을 가졌는데 각 생명마다 그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생명의 법은 사람의 생명의 법보다 더 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또한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중에서 신성한 생명이 가장 강하고 사람의 생명은 가장 약합니다. 생명의 법에 의해 삶.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법에 달려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의 법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법이고 생명에 의해 사는 것 역시 또 다른 법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법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 중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 법들 중 하나의 기능입니다. 가령 내가 어떤 형제에 대해 화가 났다 합시다. 나는 화를 누리려고 애쓰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 형제에 대해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보이면 안 된다. 만일 내가 화낸다면 너는 체면을 잃고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그런 행동은 참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술수적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화를 억누르는 어떤 이들은 결국 위장병이 생깁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술술을 부린다 해도 결국 사탄의 생명의 법은 우리로 화를 내게 할 것입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은 술술을 부리는 것이고 화를 내는 것은 죄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되고 참되고 솔직하다면 우리가 행하거나 말하는 모든 것이 이러한 법들 중 하나의 기능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날마다 우리가 사는 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생명의 법에 의해 산다면 그 사람의 생명의 법이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약하고 그의 법은 훨씬 더 강한 사탄의 생명의 법이 함께하기 때문에 부서지기 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에 가장 강한 법인 생명의 영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때 이 생명의 법, 가장 강한 법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어느 법도 신성한 생명의 법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당신의 문제들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영을 따라 행하고 신성한 생명의 법에 의해 사는 한 이 법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위해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법을 움직이게 하는 버튼이 아니라 올바른 버튼을 눌러야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의 생명 안에서 전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나에게 올바른 버튼, 생명의 영의 법을 손가락으로 누르라고 가르치십시오. 만일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나는 자연히 아내를 사랑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매들에게 남편을 복종하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더 많이 가르칠수록 그들은 더 적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들에게 올바른 버튼을 누르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올바른 버튼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 영은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며 그 버튼은 하나님의 영 자신입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는 손가락을 계속 이 버튼 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손가락을 계속 그 버튼 위에 둔다면 당신은 영 안에 있게 될 것이며 그 영은 당신에게 생명이 될 것이고 소극적인 모든 것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가락을 계속 그 올바른 버튼 위에 두는 비결은 우리가 사람의 영을 가졌음과 생명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전 존재를 영으로 돌이키고 생각을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소극적인 모든 것들은 죽게 될 것이고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선의 법을 가진 사람의 생명에 의한 선에 대한 갈망이 만족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사탄의 생명에 악한 법은 패배당합니다. 모든 것이 법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거나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의 존재를 영으로 돌이키고 그 올바른 버튼, 즉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인 주님 자신 위에 당신의 손가락을 계속 두십시오. 이 방법으로 당신은 주님을 누리게 되고 당신은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살 것입니다.